우리는 무교절 후에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 때에 일어난 일 중에 단지 한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두거의 죽음과 소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시 드로아 지역의 주님의 공동체의 그 형편 또한 그 분위기는 사도 바울이 그 밤새 이어지는 말씀 강론과 떡과 잔을 나누는 성례가 아주 은혜롭게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무나도 간절한 사모함과 밤이 맞도록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한 바울의 그 열정 또한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아주 뜨겁게 맛보는 성만찬 진례가 은혜롭게 한데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축복된 주님의 공동체요 아름다운 축복된 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드로아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고 온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함으로 뜨거움으로 사랑함으로 몰입되어 있고 거룩하게 중독되어 있다 해도 틀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즐기는 그 레저라든지 또 취미생활이라는 것 어느 한 부분에 몰입하게 되면 모든 레저와 스포츠와 무슨 취미는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기 통제와 절제를 놓치게 되면은 거기에 헤어나질 못하고 점점 피폐해져가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한 예로 그 취미 활동 중에요. 낚시가요, 이 중독성이 굉장히 심한, 그, 시간 가는 줄을 모르죠. 그래서, 날짜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낚시하는 그 순간에는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요, 화장실 간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네. 너무너무나 그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걸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그 낚시광 목사님이 인적이 없는 소유지,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한적한 작은 저수지에 가셔서 낚시를 몇 날 며칠을 하시는데 교회에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주일인데 목사님이 나타나시지라. 아니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가셨냐.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날씨와 시간 가는 줄 모른 거예요. 날짜 가는 줄 모른 거예요. 그 주일을 놓쳤죠. 그러니까 자기 통제와 자기 절제가 없으면요 어느 한 군데 몰입하게 되면은 모든 취미와 모든 레저들은 그렇게 무서운 중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드로아 공동체에서 온 성도들이 말씀에 몰입된 것 그것을 어떤 레저와 취미의 어떤 중독성과 비교한다는 것은 모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전하는 이나 말씀을 듣는 이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그야말로 거룩한 중독된 그런 성도들이 바로 한밤에 모여있다라는 분위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 참 주의 말씀은 내게 어찌 그리 달고 어찌 내 입의 꿀보다 더한지 모르겠습니다. 꿀보다 더 달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로 은혜의 도가니가 바로 이런 그 두로아 공동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던 중에 졸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삼축누에서 추락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는 당시 공동체의 시선들이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지배하게 되면은 유두고는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청년이었다. 응? 말씀에 귀를 열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이 없었던 그런 청년에 불과했다. 은혜를 사모하지 못했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부류가 있을 겁니다. 또 한 부류는 그것은 유두고의 책임이 아니다. 그가 떨어진 것은, 그가 졸음을 이겨내지 못한 것은 유두고의 책임이 아니라 말씀 강론을 한 사도 바울의 책임이다. 얼마나 강론의 은혜가 없었다면 청중이 졸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것인가? 그러니까 유두고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참 그 한 20여 년 가까이 됐는데요. 참 기억나는 성도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지금 성도분이신데 새신자 환영회 때 그때는 그 박영수 목사님이 참석을 못하시고 제가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억나는 성도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봉사도 많이 하신 분인데 말씀이 들어오질 않고 늘 예배 시간에 졸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설교 시작함과 동시에 잠을 자고 끝나면은 기가 막히게 또 눈을 뜨신다는 분. 그래서 소문소문 듣다가 박영선 목사님은 와, 졸음을 주시는 설교가 아니다 해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만일 내가 이곳에서도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조는 그때에 나는 또 다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분. 그런데 아직 20년이 지났는데 이분 저희 교회에서 집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졸지 않으신.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겠죠. 유두고는 믿음이 없었던 자라, 은혜를 사모하지 못한 자라, 또 바울이 말씀의 은혜가 없었지 않았느냐, 뭐 여러 가지 뭐 분석을 꺼내놓을 수가 있어요. 우선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말씀에 대한 열정과 그 은혜를 사모한 것이 정말 희박했었느냐.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요, 최소한의 믿음과 열정이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증거가 유두고라는 이름은요, 당시 하층민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그는 하층 계급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층 계급이었다는 얘기는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가 노동으로 일관된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낮에는 고된 노동을 한 후에 밤에 이 집회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집으로 가서 쉴 법도 한데 내일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지친 육신을 쉴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바로 바울의 집회, 드로아 공동체 집회에 열심히 참여한 것을 보았을 때 최소한의 믿음,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된 노동과 여기 8절에 기록된 대로 많은 등불이 놓여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해진 공기, 산소의 절대 부족, 쏟아지는 잠,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추락사하게 됩니다. 이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기절하여 다시 깨운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누가도 그 장소에 참여를 했습니다. 진단한 결과 사망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는 죽었다. 그는 죽었다. 자, 이렇게 말씀 강론 중에 성도들은 크게 당황하였을 것이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창 은혜의 도가니와 영적으로 한창 타오르는 그때에 복음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중에 목숨을 잃을 법한 수많은 시련과 박해가 끊임없이 등장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20장 1절에도 소요가 그쳤다. 그칠 뿐만 아니라 또 계속 일어납니다.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소요가 등장하죠. 3절에는 공모가 또 등장해요. 바울을 죽이려는. 그러니까 소요와 공모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든 사건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떤 시련과 박해보다도 유두고의 이 추락사는 더 심각한 기독교 공동체와 신앙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건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은혜가 넘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두려움과 낙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바로 이 사건에 마귀의 역사가 뒤집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면 넘칠수록 사탄의 역사도 말이죠, 비례해서 등장해요. 반비례하지 않습니다. 늘 비례해서 등장해요. 그래서 사탄의 책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과 진리가 성도들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때에 늘 사탄의 책략이 등장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죠. 나태하게 되죠. 내가 혹은 교회가 이만하면 믿음에 충분히 서 있다. 이만하면은 내가 이 믿음을 자신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일곱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얼마나 스스로를 자랑합니까? 그러나 사도여,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 지적받았죠. 얼마든지 영적 교만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 이건 사단의 한 부분의 책략입니다. 또 다른 책략이 뭐죠? 교회라는 주님의 가정과 같은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분열을 야기시키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분열을 조장해요. 유두고의 그 사망과 추락사에 대해서 말씀을 청종하는, 말씀을 사모했던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게 등장하죠? 여기 한번 10절을 보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분위기가 술렁술렁 떠들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떠들지 말라, 잠잠케 하죠.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떠들지 마라, 바울의 반응이에요. 왜 떠들죠? 유두고의 미련함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겁니다. 떠드는 거예요. 책망하고 정죄하고 꾸중하는 겁니다. 아니, 저놈 때문에, 저 녀석만 아니면, 저놈만 교회에 없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은혜의 도가니에 푹 빠질 텐데, 저놈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이 없을 텐데 말이죠. 비판과 정죄가 교회의 공동체에 계속 등장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책략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중히 경고합니다. 떠들지 마라. 마음이 분열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근본 아프가니스탄 그 피랍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세상은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요, 서슬이 시퍼런 칼을 들이대고 얼마나 난도질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티즌들 그 리플 단 것들을 여러분 한번 보실 겁니다. 거의 99.9%가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악플을 담는, 너무너무나 끔찍한 악플들을 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죽는 것을 우리는 원한다. 그 정도로까지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도 바로 이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그러길래 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느냐. 교회들마저도요. 이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악플을 답니다. 왜 정죄하는 반응이 있죠? 저들이 짊어질 짐을 왜 우리가 함께 져야 하고 왜 우리가 고통당해야 되고 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너의 짐은 우리에게 떠맡기지 마라. 거기에 대한 아우성이 교회와 교회 간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가지 말라 한 곳 뭐 찾아볼 거 있다고 거기 가서 그렇게 그 나라를, 우리나라를 그렇게 망신을 끼치고 왜 힘겹게 하느냐. 세상은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들이, 피랍된 이들이 불교도든 이단자들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든 우리 국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짐을 함께 지도록 돼 있어. 교회는 치유하고 회복하게 돼 있어. 그런데 참 멋진 일이 등장했어요. 너무너무나 멋진 일이 등장, 아름다운 일이 등장했죠. 자신이 석방될 수 있는 처지에 있던 자매가 자신은 여기 남고 내가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아요? 그래도 기독교의 기독교다움을 그나마 보여줬습니다. 교회는 정죄하고 어떤 경우로도 심판하고 비난하는,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가 등장하기보다 치유와 회복이 등장합니다. 이런 정죄와 반응들은 다 마귀의 책략들이에요. 잠잠히 하라. 떠들지 마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려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묵묵히 바닥에다 글을 쓰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라. 치유하고 용서하고 회복하신다는 사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상한 심령이 치유를 받고 죄로 죽은 자가 다시 살림을 받는, 회복시키는 장이 교회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 그 역할이 뭐냐? 관용과 회복과 치유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겁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잠잠하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에서 머무르는 그 순간에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이제 애굽 군사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는구나. 우리가 바로를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다시금 돌아가자, 돌아가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외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기서 이 가만히 서서가 뭐예요? 떠들지 마라. 잠잠하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너희가 영원히 저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이스라엘 역사 앞에 그렇게 등장하게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등장하게 되고, 마음이 나누지지 아니하도록 어떤 마귀의 책략과 계획에서도 마음이 나누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려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는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어떠한 소요와 음해와 공모와 박해와 시련이 결단코 복음 전파에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며 증언하기 위해서 죽은 유두고의 생명을 다시금 살려내십니다. 무슨 얘기죠? 죽음조차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 온갖 박해와 시련인들 왜 승리하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참으로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두고의 이 소생이 낙심과 두려움과 정죄와 심판을 한순간에 불식시킨, 그야말로 영적으로 다시금 뜨겁게 불을 지피고 승리의 찬가를 목이 터져라 외치고 들떠 있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바로 유두고를 소생한 그 기적의 사건들을 소리소리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질 아니하고 11절에 보세요.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그날의 새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또한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네? 유두고를 살린 후에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도록 교제했다. 주님을 기억하며 성만찬을 행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여기서 성도들의 행복감을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능력과 기적과 어떤 세상 어떤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교회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고 많은 목회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고 성도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분위기가 다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가 능력이 있고 신이 은사가 있다, 전국 각지에서 구름대처럼 몰려. 어느 기도원에는 안수를 받을 때 뭐 그 안수도요 여러 가지 그 급이 있어요. 그래서 A급은 얼마, B급은 얼마, C급은 얼마, 이게 다 그 헌금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분위기예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인정하시는 교회는 능력과 기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 선포와 정당한 진리 선포, 거기에 준한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의 몸과 지키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이 행해져야 되고, 또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징계가 권징이 등장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항상 교회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어느 것 하나하나가 소홀히 여김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다른 프로그램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교회에 없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정당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성만찬이 공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뜨겁게 맛보고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권징 앞에 순종해야 되는, 권면하고 징계하는 바로 이 세 가지가 늘 교회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교회의 이 공동체에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눈에서 늘 눈물이 쏟아지는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시니, 선을 행하되 우리로 하여금 눈물과 한숨을 짓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은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교회 공동체에게 나타날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심을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명하시고 끊임없이 가르치신다는 것, 바로 유두고를 소생케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삶에 늘 소망이 있어야 될 것이고 늘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형편, 그 어떤 처지, 어떤 과정,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 마음을 졸이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을 더 조아리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거룩함을 등장해야 되는, 거룩함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죄하고 심판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지체들은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날 내가 오늘 밤에 나와 낙원에 함께 임할 것이다. 이 주님의 심장이 여러분 마음속에 녹아나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앞에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이 사실을 증언케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이 사건을 통하여 확인하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에 여러 가지 마귀의 책략들이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너희는 떠들지 마라, 잠잠하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라 라는 이 세밀한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 기적같은 축복들 늘 확인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승리로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치유하고 회복하고 오래 기다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모두 배우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먼저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와 의의를 이루는 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매 순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